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의 지난해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 임명에 대해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트위터에 이번 특별검사 임명은 미국 정치사의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의 마녀 사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불법 행위들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검사가 임명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앞서 미 법무부는 17일 러시아의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로버트 뮬러 전 연방수사국 FBI 국장을 특별검사로 전격 임명했습니다. 뮬러 전 국장은 특별검사 임명을 수락하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자신과 만난 자리에서 중요한 비밀을 유출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무슨 비밀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지난 15일 익명의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의 테러 모의에 관한 기밀 정보를 라브로프 장관에게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백악관은 트럼프 행정부 집권 4개월 만에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18일 기자들에게 가장 먼 기억을 떠올려도 한 달이나 두 달 전쯤 트럼프 행정부가 중동지역 7개 국가에 대해 노트북 컴퓨터에 항공기 내 반입을 금지하고 이것이 테러 위협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만일 그에 관한 것이라면 비밀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 멕시코와의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에 대한 재협상에 공식 착수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18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90일간 의회와 미 업계, 국민과 협의하는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나프타에 대한 재협상은 빠르면 8월 16일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문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주 23년 된 나프타를 가리켜 미국 공장들과 좋은 임금의 일자리를 멕시코로 빠져나가게 만드는 재난이라고 비난했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에서 과속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적어도 한 명이 숨지고 22명이 부상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체포됐던 전력이 있던 올해 26살의 미국인 리처드 로저스 씨라고 확인했습니다. 뉴욕 소방당국은 22명의 부상자 가운데 4명은 중태지만 추가로 사망자가 발생할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테러 행위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타임스퀘어는 뉴욕 맨하탄의 상업 중심지이자 브로드웨이 극장가의 핵심으로 매일 전 세계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첫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크렘린궁이 18일 밝혔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두 지도자는 테러와의 전쟁을 포함한 국제, 지역 현안의 해결에서 공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또한 프랑스와 독일이 2015년 중재한 민스크 평화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미국 주도연합군이 시리아와 요르단, 이라크가 교차하는 지역 근처에서 시리아 친정부군을 겨냥한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 공습으로 사상자가 발생했고 다수의 차량이 파괴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공습 당시 러시아군이 시리아 친정부군과 작전을 하고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미 국방부 당국자는 18일 비오에 이번 공습이 정책의 변화는 아니라며 그보다는 지상의 사령관의 보호를 요청한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비오에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5월 19일 금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문 열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현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조건이 된다면 대북 관여를 통해 평화를 만들어갈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대북 대화의 기본 조건을 핵동결로 낮췄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미 국무부는 미국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Our position has not changed. The United States remains open to credible talks on the denuclearization.
미국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이 유엔 안보리에 서한을 보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평양 오늘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5도, 낮 최고 기온은 30도입니다. 해상도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0.5에서 2.5m, 서해 북부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정한 조건이 되면 대북 관여로 평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7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특사로 워싱턴을 방문한 홍석현 한반도 포럼 이사장을 면담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15분간 홍 특사를 면담한 자리에서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지금은 압박과 제재 단계지만 어떤 조건이 된다면 관여를 통해 평화를 만들어 나갈 의향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북한과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전제를 달았다고 홍 특사는 전했습니다. 홍 특사는 트럼프 대통령 면담 뒤 가진 한국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북핵 문제를 푸는 데 있어 긴밀한 협조로 결과를 만들어내길 기대하며 문 대통령과 함께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튼튼한 동맹과 결속력, 국제 공조를 통해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홍 특사는 전했습니다. 홍 특사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6월 한미 정상회담에 큰 기대감을 표했고 북한 제재와 중국과의 협력 관계에 대해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특사는 이날 면담에서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는 한편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계속 지원해주고 다음 달 빠른 시기에 정상회담을 하게 된 데 대해 문 대통령이 감사해하고 있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홍 특사에 따르면 한국 정부 특사가 미국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통령을 따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날 면담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H.R.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럴드 쿠슈너 백악관 고문이 배석했습니다. 한편 홍 특사는 트럼프 대통령 면담 뒤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과 별도로 만나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홍 특사는 사드 한국 배치 과정에서 국내에 절차상 논란이 있다고 얘기했고 국회 논의의 필요성을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한국 내에 그런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이해한다고 했다고 홍 특사는 전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 정부는 올바른 여건이 선행돼야 북한과의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미한 간 공동인식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요구하는 대화의 조건과 간극이 너무 커 대화의 장이 마련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핵 폐기를 목표로 하는 미국과 한국 두 나라는 올바른 여건만 조성되면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이 같은 인식은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워싱턴 현지 시간 17일 한국 측 홍석현 대미 특사를 만나 조건이 되면 대북 관여로 평화를 만들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과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18일 기자설명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이 북핵에 관한 미한 양국의 인식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은 대화에는 열려있는 입장이나 올바른 여건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양국 간 공동 인식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라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지난 1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직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에서 밝힌 내용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입니다.
대화가 가능하더라도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최근 미국과 한국 내에서 대북 대화가 자꾸 언급되는 데 대해 미국에서 말하는 대화의 문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여러 상황 변화로 인해 한국 측과 조율을 맞춰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지금 상황 변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압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을 하고 핵 보유국 단계 지위 직전에 달아났고 중국도 강경한 제재에서 점차 누그러지고 있고 이러한 상황 변화를 트럼프 행정부도 잘 읽고 행동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성향과 조율을 해야 된다 그러한 필요성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협상 스타일, 상황 변화 이런 것도 상당히 맞물려서 이렇게 변화가 하는 것이 아니냐.
반면 겉으론 대화를 말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봤을 때 결국 대화 여건이 조성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대화 조성을 위한 미국과 한국 그리고 북한 측 주장의 간극이 너무 크다는 지적입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입니다.
지금의 북미 간의 대화 조건이라는 게 오바마 말기에 비해서 더욱더 양측이 벌어진 상태다, 간극이. 그래서 구조적으로 볼 때는 지금 북미 간 대화가 형성되기가 쉽지 않은 구도예요. 하지만 북한과 미국에서 자꾸 대화라는 낱말을 워딩을 사용하니까 나 대화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사람들이 착시효과에 조금 빠진 측면이 있어요. 하여튼 구조는 더 안 좋다고 봐야 돼요. 객관적으로 보면.
정성윤 박사는 미한 간 공동인식과 관련해 확실한 건 북한이 제대로 된 비핵화 의지를 보이기 전까진 체제와 압박 기조의 변화가 없다는 정세에 대한 미한 공동의 인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한 두 나라가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감하고 실용적인 북핵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과 대화하기 위해선 조건이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이 대화의 기본 조건을 핵동결로 하향 조정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미국이 제시하는 조건은 그대로라고 확인한 겁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과의 대화 조건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아무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Our position has not changed. The United States remains open to credible talks o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conditions must change before there is any scope for talks to resume.
캐티 아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7일 BOA와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멈출 때까지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전날 발언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신뢰할 만한 대화에 변함없이 열려 있지만 북한과 어떤 범위의 대화라도 재개되기 위해선 사전에 조건이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헤일리 대사는 1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지만 북한이 모든 핵 개발과 실험을 멈추기 전까진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He has to stop his testing. He has to stop any nuclear programs that he has. The United States, we are willing to talk, but not until we see a total stop of the nuclear process and of any tests there.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의 한 관리는 북한과의 대화 조건이 핵 동결로 하향 조정됐다는 일부 관측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지난달 28일 발언을 미 정부의 변함없는 입장으로 제시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지난달 28일 미국 공영라디오 NPR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올바른 의제로 대화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며 단순히 핵미사일 개발을 현 수준에서 몇 개월 혹은 몇 년간 멈췄다가 다시 재개하는 건 올바른 의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북한과 대화 조건으로 언급했던 핵 동결이 아니라 핵 포기 의사를 분명히 하는 게 직접 대화의 조건이라는 것을 확실히 한 겁니다. 앞서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즉각 취해야 할 조치로 핵 동결을 언급해 대화 재개 조건의 완화를 뜻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나섰습니다.
The immediate need is for them to freeze where they are.
애덤스 대변인은 미국이 북한에 제시하는 대화 재개 조건을 묻는 BOA의 질문에 지금처럼 핵개발 행보를 계속하고 위협을 고조시켜선 그들의 목표인 안전과 경제적 발전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북한 지도부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It is important that the leadership of North Korea realize that their current pathway of nuclear weapons and escalating threats will not lead to their objective of security and economic development.
애덤 스테베니는 그런 목표는 오직 비핵화와 대량 살상무기 폐기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한국의 중국 특사단이 18일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이해찬 특사는 서우두공항에 영점 나온 추거홍 주한 중국 대사를 만나 오는 7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독일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고 8월 수교 25주년 기념일에 즈음해서도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중국 측과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찬 특사는 또 북핵 문제와 관련해 두 나라 정상이 해결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앞으로 자주 만나 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해찬 특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훈령과 함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달할 친서를 줬다며 중국 측에 한국의 생각을 가감없이 진솔하게 전달해 깊은 신뢰를 쌓으라고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이 유엔 안보리에 서한을 보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14일 화성 12형 미사일을 발사한 데 따른 대응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 위원장이 16일 유엔 안보리에 대북 추가 제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가드너 위원장은 공화당의 제프 플레이크와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공동 서명한 이 서한에서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을 불법적으로 개발하면서 국제사회를 노골적으로 거역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안보리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즉각적인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현금 확보와 광물 수출, 석유 수입을 차단하고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대응한 새로운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북한이 신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대해서 15일 미 정부에도 강력한 추가 대북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미 행정부가 특히 북한을 지원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의 집권여당에서 주한미군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국회 비준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보수 야당들은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는 17일 한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한미군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에 대해 재반 문제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회 비준 여부를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국회 비준의 필요성을 공론화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우 원내대표는 하지만 하루 뒤 18일 기자들에게 이 발언의 진위에 대해 지금은 사드 재배치 같은 이야기가 나올 단계는 아니라며 절차와 법률적 문제를 잘 검토해 신중하게 대처하겠다는 원론적 얘기라고 섣부른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새 대통령의 대미 특사로 미국을 찾은 홍석현 한반도 포럼 이사장은 현지 시간으로 17일 허버트 맥메스터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한국 국회가 사드 배치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특사는 이에 대해 맥메스터 보좌관이 한국 내 이런 사정을 알고 있다고 한 반응을 전했습니다.
비용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고요. 국내에서의 그런 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이해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사드 문제의 재검토와 공론화를 공약한 데 대해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상대국들을 이해시키는 과정 또한 필요하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선 사드 배치가 결정되고 일부 배치되기까지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적지 않은 사회적 갈등을 겪어야 했습니다. 한국의 진보 성향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런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방안으로 비준과 같은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현 여권에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새 정부 출범 전에는 국회 비준이 국가 간 조약에만 해당된다는 헌법 조항을 들어 사드 배치는 국회 비준 절차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 사드 배치에 필요한 부지와 기반시설 제공도 이미 국회의 동의를 받은 주한미군 지휘협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신중한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의 18일 정례 기자설명회 발언 내용입니다.
지금 한미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특사가 파견이 돼서 대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등 한국의 보수 야당들은 사드 배치를 찬성하면서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바른정당의 정양석 원내 수석 부대표입니다.
비준 대상이 아닌 건 소파 협정 때문에 우리가 토지를 제공하게 되어 있고 그런 것이지 그걸 그렇게 무기 들어올 때마다 전략 무기를 들어올 때마다 국회 비준을 받기 시작하면 국가 안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수 야당들은 여권의 이런 주장이 국민 안위를 포기하는 행동으로 국론 분열과 국정 갈등만 초래할 것이라고 성토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지난 14일 발사한 신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이 기존에 발사했던 미사일과는 차원이 다를 뿐 아니라 이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한 걸음 더 나가섰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김영권 기자와 함께 화성 12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지금까지 분석된 화성 12형의 실체부터 알아볼까요?
네. 화성 12형은 지난달 북한의 태양절 열병식 때 첫 선을 보였습니다. 기존의 이동식 장거리 미사일인 KN-08을 짧게 개량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길이와 무게는 확실치 않습니다. 무수단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한 중간쯤 형태로 보면 무리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북한이 올 들어 이번까지 10번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왜 이번 화성 12형이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건가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실제로 한 걸음 더 나간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북한은 이 화성 12형이 최고 고도 2,111km까지 상승 비행해서 거리 787km의 목표 수역을 정확하게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쏜 미사일이 고도 2,000km를 넘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게다가 고각이 아니라 정상각도로 쐈다면 대략 4,500km를 비행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 역시 북한이 쏜 미사일 가운데 최장거리입니다.
그렇군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신년사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다.
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요.
네네.
그렇다면 이번 발사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건가요?
예, 적어도 허풍은 아니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나왔을 때만 해도 많은 전문가들이 의구심을 나타냈는데
네.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시험 발사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한 걸음 실제로 더 가까이 간 게 분명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어떤 역량을 갖춰야 인정받는 건가요?
적어도 6,000km 이상을 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또 핵심 기술인 대기권 재진입할 때 발생하는 섭씨 7,8000도의 엄청난 열을 견딘 뒤에 정확하게 목표 지점을 타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6,000km면 이번에 발사한 게 4,500km 정도 비행했던
네네.
것으로 보이니까 아직 뭐 사거리라든지 이런 대기권 재진입 능력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에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더 입증을 해야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특히 화성 12형이 평양에서 3,300km 떨어진 미국령 괌은 충분히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주장한 미 서부까지는 아니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죠.
네.
평양에서 미국 서부 알래스카주까지의 거리는 6,000km, 하와이는 7,400km,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까지는 9,000km에 달합니다.
네, 이 일부에서는 북한이 이번 화성 12형 발사에 1단 로켓을 사용했기 때문에 거리가 짧아졌다고 지적하고 있고
네.
이 추진 로켓을 2단이나 3단으로 하면 충분히 6,000km를 넘길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주장에 근거가 있는 건가요?
탄두 무게를 500kg으로 줄여서 정상 각도로 발사했다면 6,000km를 충분히 비행했을 것이란 분석이 있습니다.
네.
게다가 이번 화성 12형 발사에 사용한 신형 고출력 엔진을 3, 4개를 더 늘려 묶으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고요.
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뭐 이론적인 얘기고요. 이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웹사이트에서 정확한 탄두 무게 없이 거리를 추정하는 것은 그저 추측에 불과하다면서 검증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핵심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 여부도 관심사인데요. 북한은 이미 확보한 것처럼 주장했죠?
그렇습니다. 가혹한 재돌입 환경 속에서 조정전투부의 말기유도 특성과 핵탄두 폭발체계의 동작 정확성을 확보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 ICBM,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는 중력의 힘을 40배 이상 받기 때문에 속도가 음속의 20에서 25배에 달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진입하면서 발생하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7,8천도 안팎의 고열을 견딜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 검증된 게 없다는 거죠.
네.
이번 화성 12형의 종말 단계 속도가 음성 20에서 25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것도 부정적인 이유로 지적됩니다. 한국 국방부의 문상균 대변인도 대기권 재진입 기술에 대해서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계속 진전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많죠.
그렇습니다. 예상보다 더 진전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인데요.
네.
북한 정권은 지난 2월에 고체형 이동식 중거리 미사일인 북극성 2형 발사에 성공을 했죠. 또 지난해 8월엔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500여 킬로미터를 비행했고 또 6월엔 무수단을 발사해 고도 1,400여 킬로미터까지 올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연료를 액체와 고체로 다양화시키고 신형 엔진 개발은 물론이고 이 사거리도 다양화시키면서 성능을 빠르게 개량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이렇게 가속도가 계속 붙는다면 2, 3년 안에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이 유력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미군 당국이 이번 화성 12형 미사일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도 참 궁금한데요.
미 태평양 사령부는 화성 12형의 비행이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화성 12형의 무기 능력을 묻는 저희 VOA 질문에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전통적으로 상대의 무기체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북한이 최근 성공적으로 발사한 신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 김영건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앞서 들으신 대로 이 북한이 최근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가 4,500km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타격 범위에 들어가는 미국령 괌 주민들의 우려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 14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에 대해 미 본토와 태평양 작전지대가 타격권 안에 들어있다고 밝혔고 일부 미사일 전문가들도 괌과 태평양 지역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령 괌은 북한에서 약 3,500km 떨어져 있고 이번에 북한이 시험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최대 4,500km에 달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의 APTN 방송은 괌 현지 취재를 통해 주민들이 이 같은 상황에 다소 동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I think it is scary since North Korea is just insane. To echo the general consensus about North Korea.
괌에서 잠수 다이빙을 가르치는 29살의 페론 타이자론 씨는 이 방송에 북한은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무섭다고 말했습니다.
What can be next to you, you know? A lot of people say you don't have to go to war. War might be right next to you.
교사인 62살의 패트리샤 에나 크루즈 씨는 전쟁이 바로 옆에 올 수 있다며 전쟁은 굳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스스로 바로 옆으로 찾아온다고 말했습니다. 당국의 방위 태세를 믿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I really think that we have a very strong military presence on this island.
앨리슨 세이버트 씨는 괌섬에 강력한 군병력이 배치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호받게 될 것으로 굳게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괌에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가 배치돼 있습니다. 괌 주민방위국의 찰스 에스테베스 국장은 APTN 방송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 mean, I know what I know about the capabilities of North Korea, but whether or not they truly have that capability, you know, I leave that up to our DoD partners to kind of worry about that threat.
에스테베스 국장은 북한이 괌을 타격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국방부의 판단에 맡기겠다며 괌 주민방위국의 주요 관심사는 주민들을 비상상황에 대비시키고 안심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괌 주민방위국은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며 지금 당장은 즉각적인 위협이 없지만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고 이상 징후를 신고할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대북 특사를 임명할 것도 조언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주재 미국 대사를 지낸 캐슬린 스티븐스 스탠포드 대학 아시아태평양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한국 문재인 정부가 미국 정부와 즉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티븐스 전 대사를 비롯한 이 연구소 소속 연구원들은 15일 발표한 공동 제안문에서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 탄핵 이후 공백이 생긴 미한 관계를 하루빨리 이전 관계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긴장이 높아지는 현 시점에서 조속한 미한 관계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스티븐스 선임 연구원은 새 정부가 광범위한 이슈를 놓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정상회담 일정을 잡아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적 관계를 잘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소 신기욱 소장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아시아 주요국 정상들과 만난 사실을 언급하면서 문 대통령이 이를 따라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에 대한 일관된 전략과 아직 이뤄지지 않은 국무부와 국방부 고위관리 임명은 북한 문제를 포함한 미국과 한국의 정책 변화에 있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한국의 새 정부 출범에 맞춘 미국 정부의 신속한 움직임을 주문했습니다. 북핵 전문가인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도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신뢰와 협력을 구축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이는 북한 문제 해결법을 찾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어떤 해결책에 있어서도 서울의 이익을 우선시하겠지만 북한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워싱턴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스티븐스 전 대사와 신기욱 소장은 문 대통령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특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이 북한과 다시 대화에 나서겠다고 공약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대화가 적당한 시점에 추진되고 미국의 페리 프로세스와 같은 방식을 한국의 특사가 이끈다면 이는 올바른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이 제안한 페리 프로세스는 북한의 핵동결 조치에 대해 단계적 보상과 체제를 보장하지만 거부 시 강력한 조처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신 소장은 이런 일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핵 위기의 규모가 커진 현 시점에선 한국 정부가 북한 문제 해결에 나서면서 한국 내 합의를 도출하고 국제사회 지원에 대한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차관을 지낸 마이클 아마코스트 선임 연구원은 북한 문제 해결에서 성급한 움직임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아마코스트 선임 연구원은 신중한 속도로 움직이면서 개인적 사안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광범위하게 자문을 얻은 뒤 주요 정책을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정보국 부국장 출신인 토머스 핑거 선임 연구원은 중국의 역할이 제한적이란 점을 한국이 기억해야 한다면서 사드 배치를 현 상태에서 동결 혹은 철회하는 것과 같은 결정을 내릴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핑거 선임 연구원은 중국은 이미 북한과의 대화를 지지하고 있고 한국이 유인책으로 어떤 것을 들고 나오든지 지금 이상으로 무언가 더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협조를 얻기 위해 한국이 많은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주한미군이 최근 한국 해군의 독도함과 연합으로 북한 내륙 지역으로 침투해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를 제거하는 훈련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한미 2사단에 따르면 미 육군 1사단과 2사단 병력은 최근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캠프 스탠리와 포천 로드리게스 사격장에서 전사의 강습 7이라는 명칭의 대량 살상 무기 제거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미군은 처음으로 한국 해군의 최대 규모 함정인 14,500톤급 대형 수송함 독도함과 연합해 헬기를 타고 내륙 지역에 있는 적시설을 공중 강습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의 장마당이 1980년대 중국의 시장 경제 수준을 뛰어넘었다는 중국 학자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장마당이 북한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매체 북경신보는 최근 옌벤대학 국제정치연구소 진창희 소장을 인용해 북한의 장마당 경제가 1980년대 중국의 시장 경제 수준을 이미 뛰어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진 교수는 북한 장마당 경제가 대외적으로 폐쇄됐고 국제적 운송 금지 등 제한을 받고 있지만 규모 면에서 중국 일부 도시 수준과 비슷하며 개방 수준도 논란만 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도 최근 북한 경제를 진단한 기사에서 대북 제재 국면에서 장마당이 북한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데일리 NK의 그레이슨 워커 팀장은 지난 2월 워싱턴에서 열린 장마당 관련 토론회에서 북한에서 합법적으로 장사하는 사람이 적어도 6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We carried out the inside portion research of from this report from February 2nd of 2015.
2015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9명의 북한 내부 소식통을 통해 조사한 결과 북한에 적어도 387개의 종합시장에 61만여 개의 판매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겁니다. 북한 장마당은 1990년대 중반에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 가져온 산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아산연구소 최현정 연구위원의 설명입니다.
이 90년대가 공교롭게 북한에서 이 기상이변에 의해서 큰 피해가 있었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자연재난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게 이 자연재난을 통해 가지고 사실 북한 정권은 중앙집권적이고 계획경제고 뭐 이런 걸 유지하라는 게 북한 정권의 의지인데 사실 북한 시민들은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장마당이라는 걸 도입해 가지고 부족한 물자들을 사고팔게 되거든요. 그래서 혹은 뭐 중앙집권적인 공공배급제도가 파괴되든지 뭐 이런 정권에서 원치 않았던 사회적 배경을 가져왔었거든요. 그래서
먹고 살 길이 막힌 주민들이 정부에 의지하지 않고 살아남으려고 만든 것이 장마당이라는 설명입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브라이언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장마당이 생긴 뒤에 북한에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And the other major factor is the continuing deepening and expansion of market activities, which I think is been rather dramatic during the past year as more and more activities have been
장마당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돈주 같은 금융 자본가나 초보적인 금융 기능을 수행하는 체제가 등장하는 등 시장 경제 요소가 북한 안에 퍼졌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국제 사회의 제재로 대외 교역이 크게 제한되면서 북한 정권이 장마당을 통해 국내 경제를 지탱해야 할 필요성도 더 커졌다고 뱁슨 전 고문은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장마당이 앞으로 북한 경제를 본격적으로 끌고 나가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국립대학의 레오니드 페트로프 교수는 변하지 않는 북한의 정치 체제를 중요한 이유로 꼽았습니다.
North Korean economy is growing, but North Korean politics are not changing.
So there's a mixed impression. So it looks like it's a revolutionary state.
이동의 자유나 의사소통의 자유 등 기본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장마당이 아무리 늘어도 진정으로 산업화한 나라를 만들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페트로프 교수는 북한과 같은 통제체제 아래서는 장마당이 언제 철퇴를 맞고 사라질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도 김정은 정권이 장마당 확산으로 독재체제에 틈이 생긴다고 판단하면 언제라도 시장경제활동에 대한 고삐를 강하게 조을 수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북한이 장마당 같은 시장경제활동을 부분적으로 용인하는 것이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확실하지만 경제를 더 발전시키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밝혔습니다.
Well, I think they need to continue to tolerate markets and the evolution of markets. It would be in their own interest to acknowledge formally the role of markets and begin to build.
장마당 같은 시장 경제 요소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뱁슨 전 고문은 북한 정권이 장마당 같은 시장 경제 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관련 법규와 제도를 정비하면 경제 활동이 점점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경제 발전에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호주 국립대학의 페트로프 교수는 북한 정부가 시장 경제 활동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한 뒤 외부 투자를 끌어오고 관련 경제 규정을 정비해야만 국가 경제의 장기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 선박 한 척당 평균 8건의 결함이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북한은 선박기구의 블랙리스트와 고위험군에 올라 있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선박의 안전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선박을 관리 감시하는 기구인 아태 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는 최근 발행한 2016년 연례 보고서에서 지난해 검사를 받은 북한 선박의 숫자는 275척, 이들의 전체 결함수는 2,278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 선박 한 척당 평균 결함이 8.3건이라는 의미로 100대 이상 검사가 이뤄진 나라를 기준으로 할 경우 10.7건의 피지와 9.3건의 탄자니아, 8.4건의 팔라우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북한 선박들이 편의 지적 방식으로 이들 1위에서 3위에 해당하는 나라들의 깃발을 자국 선박에 달았던 점을 감안하면 실제 북한 선박의 한 척당 평균 결함 건수는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은 이 기간 검사를 받은 모든 선박에서 적어도 한 건 이상의 결함이 발견돼 100% 결함 발견률을 기록했습니다. 또 전체 9%에 해당하는 25척은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운항을 멈추도록 하는 정선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위원회는 북한을 블랙리스트 국가로 분류한 상태입니다. 이번 조사를 선적이 아닌 각 나라별 선급협회로 분류할 경우에도 북한 선박의 안전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조선선급협회 소속 선박은 지난 한 해 모두 313척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같은 기간 검사를 받은 북한 선적 선박이 275척인 점으로 볼 때 나머지 30여 척을 다른 나라 깃발을 단 북한 선박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조선선급협회 선박은 약 8%에 해당하는 25척이 정선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는 300척 이상을 운용하는 선급협회 중 세 번째로 높은 정선 조치 비율입니다. 특히 검사 기간을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사이로 늘릴 경우 검사 대상 선박 802척 중 89대가 정선 조치를 받아 10대 중 1대에 심각한 안전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선선급협회는 위원회에 의해 안전도 고위험군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북한 선박들이 안전검사를 쉽게 통과하지 못하는 이유는 노후화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올해 초 BOA는 위원회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검사를 받은 북한 선박의 절반 이상이 건조된 지 30에서 40년이 넘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건조기간이 10년이 안 된 신형 선박은 4척에 불과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북한 선박의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일본 큐슈섬 앞바다에서는 건조 연도가 1990년인 북한 선박 청젠호가 침몰했고 3월에는 1977년에 만들어진 금산호가 중국 유조선과 충돌해 가라앉았습니다. 한편 항만국 통제위원회는 이번 연례 보고서에서 피지 당국으로부터 허위로 피지 깃발을 단 선박들이 운항 중이란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BOA는 돌핀 26호 등 적어도 3척의 북한 선박이 지난해 항만국 통제위원회의 안전검사를 받으면서 선적을 피지로 허위 기록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피지 당국은 항만국 통제위원회에 이런 사실을 통보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 랴오닝성과 지린성이 지난 1분기 중국의 대북교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전통적인 대중국 제1수출품이었던 무연탄은 장수성이 가장 많이 수입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해관청소 통계를 집계한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분기 랴오닝성의 대북교역액은 약 5억 2천만 달러, 지린성은 약 2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두 지역의 대북교역액은 이 기간 중국의 전체 대북교역에서 약 63%를 차지했습니다. 같은 기간 중국의 대북교역액은 약 12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대북교역 규모는 랴오닝성이 약 10.7% 줄었고 지린성은 33% 늘었습니다. 랴오닝성과 지린성의 1분기 대북교역 총액은 2016년과 비교해 소폭 감소했습니다. 두 지역에 이어 산둥성과 장쑤성, 허베이성이 대북교역 순위에서 각각 3, 4, 5위에 올랐습니다. 반면 남부 하이난성과 칭하이성은 이 기간 대북교역이 전혀 없었습니다. 중국 내 대북교역 순위 1위에서 10위 가운데 교역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광둥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50% 늘었고 반대로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저장성으로 약 80%가 줄었습니다. 대북교역 순위 1위인 랴오닝성이 북한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물품은 편물을 제외한 의류 제품이었고 철광성이 2위, 그리고 편물을 포함한 의류가 3위였습니다. 수출은 보일러 기계류, 그리고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순이었습니다. BOA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주요 수출 품목 가운데 하나인 광물은 중국 안에서 주로 북한과 국경을 접하지 않은 지역으로 수출됐습니다. 중국에서 무연탄을 가장 많이 수입한 지역은 해안을 접한 장쑤성과 산둥성, 그리고 허베이성 순이었습니다. 이는 북한산 무연탄이 철도보다는 주로 배를 이용해 중국에 수출된 것을 뜻합니다. 또 북한산 철광석도 국경에 접하지 않은 산둥성과 장쑤성에서 많이 수입했습니다.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린성이나 랴오닝성은 광물보다는 북한산 의류나 수산물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수입했습니다. 랴오닝성과 지린성을 포함한 이른바 동북 삼성의 경제는 지난 2014년 이후 다소 침체 국면에 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영국 리즈 대학의 애덤 캐스커트 교수는 VOA에 중국 중앙정부가 침체 국면에 접어든 동북 삼성의 경제를 살리려고 부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 지역은 대북 교역을 제한해 북한 경제를 고사시키길 원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랴오닝성과 지린성의 대북 교역이 급속하게 위축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캐스커트 교수는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에서 열릴 예정이던 북한과 말레이시아 간 아시아컵 축구 예선 경기가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아시아축구연맹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기와 선수들의 안전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시아축구연맹은 다음 달 8일 평양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말레이시아와 북한 간 2019 아시안컵 최종 예선 경기를 또다시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축구연맹은 17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한반도의 정치적 위기 때문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하며 두 나라 간 경기가 오는 10월 5일에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초 북한과 말레이시아 경기는 올해 3월 28일 평양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씨가 말레이시아에서 암살되는 사건으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됐고 아시아 축구연맹은 6월 8일로 경기를 연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 축구연맹은 이날 성명에서 최근 일련의 사태에 따른 안보와 안전 문제 때문에 그 같은 결정을 재고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 축구연맹은 앞으로 안보와 안전 상황과 함께 오는 7월 평양에서 열릴 예정인 23세 이하 선수권 대회 예선 경기 등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추후 말레이시아와 북한 간 경기 장소를 정할 것이라고 밝혀 이 경기가 북한이 아닌 제3국에서 열릴 수도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2019년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리는 아시안컵 본선 최종 예선에 오른 북한은 말레이시아, 홍콩, 레바논과 함께 B B조에 속해 있습니다. 이들 4개국은 자국과 상대방 국가를 오가며 경기를 벌인 뒤 상위 2개국이 본선에 진출하게 됩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한국 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 전해드립니다. 북한 오늘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5도, 낮 최고 기온은 30도입니다. 해상도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0.5에서 2.5m, 서해 북부는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맑겠습니다. 양덕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 28도, 신의주 아침 기온 14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입니다. 수풍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 29도고요. 중강 강계 아침엔 13도, 낮엔 31도 예상됩니다. 희천 아침 기온 11도, 낮 기온은 29도 예상됩니다. 황해도 역시 맑은 하늘 볼 수 있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은 12도, 낮 기온은 24도, 용현 아침에는 12도, 낮 기온은 27도, 개성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 25도, 사리원 14도, 낮 기온 29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가는 곳 있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 32도입니다. 풍산 아침에는 10도, 낮 기온 30도입니다. 청진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은 23도, 웅기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은 13도가 예상됩니다. 삼지연 9도, 낮 기온은 26도 예상됩니다. 해상도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0.5에서 2.5m, 서해 북부는 0.5에서 1.5m 사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2017년 5월 19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저는 진행의 김현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희망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 FBI 국장에게 어떤 식으로든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백악관에서 콜롬비아 대통령을 만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로버트 뮬러 전 FBI 국장이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과 관련해 러시아와 내통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지난해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 임명에 대해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이번 특별검사 임명은 미국 정치사의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의 마녀 사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불법 행위들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검사가 임명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자신과 만난 자리에서 중요한 비밀을 유출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무슨 비밀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지난 15일 익명의 미국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의 테러 모의에 관한 기밀 정보를 라브로프 장관에게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백악관은 트럼프 행정부 집권 4개월 만에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18일 기자들에게 가장 먼 기억을 떠올려도 한 달이나 두 달 전쯤에 트럼프 행정부가 중동지역 7개 국가에 대해 노트북 컴퓨터에 항공기내 반입을 금지하고 이것이 테러 위협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만일 그에 관한 것이라면 비밀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 멕시코와의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에 대한 재협상에 공식 착수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18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90일간 의회와 미 업계, 국민과 협의하는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주 23년 된 나프타를 가리켜 미국 공장들과 좋은 임금의 일자리를 멕시코로 빠져나가게 만드는 재난이라고 비난했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에서 과속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적어도 한 명이 숨지고 22명이 부상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체포됐던 전력이 있던 올해 26살의 미국인 리처드 로자스 씨라고 확인했습니다. 뉴욕 소방당국은 22명의 부상자 가운데 4명은 중태지만 추가로 사망자가 발생할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테러 행위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타임스퀘어는 뉴욕 맨하튼의 상업 중심지자 브로드웨이 극장가의 핵심으로 매일 전 세계에서 온 많은 관광객으로 붐비는 곳입니다. 미국의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은 18일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면 미국 경제 성장률이 3%로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누신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상원 은행위원회 출석해 증언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무누신 장관은 역사적인 세제와 규제 개혁을 이뤄낸다면 그런 수준의 성장이 달성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세제와 규제 개혁이 경제를 성장시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같은 변화를 대선의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었습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첫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크렘린궁이 18일 밝혔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두 지도자는 테러와의 전쟁을 포함한 국제와 지역 현안 해결에서 공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또한 프랑스와 독일이 2015년 중재한 민스크 평화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크렘린궁은 두 지도자가 개인적인 만남을 갖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현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 kHz로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